임팩트한 그런 말씀을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악한 사탄이 그것을 막아냅니다. 하늘의 천사,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해서 싸우는 하늘의 전쟁 얘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거기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그다음 거기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서 나가지고 세상으로 떨어지는 얘기가 나오고 세상에는 화가 임하고 하늘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창세기 1장 얘기가 나가 왜 요한계시록 얘기하냐?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하나님의 천체 계획인데 그 계획을 한 사람에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매우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생명도 한계가 있고 생각도 은사도 다 너무너무 한계가 부족해가지고 약 4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 계시하게 하셔서 앞에 선포한 말씀을 보충해서 66권으로 보충해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만들어놓은 만물을 사탄 마귀가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그 세상을 아주 박살을 냈는데 2절에는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 박살난 내용 땅을 사탄 마귀가 망가뜨린 세상의 모습을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수면 이 네 단어로다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사탄 마귀가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모습의 그 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 네 가지를 정리정돈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혼돈한 아주 뒤죽박죽 되어졌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셔서 질서를 잡으십니다. 공허함과 공허하다는 건 여기 아름다운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저거의 팬도 있고 뭐 유리창도 아주 보통 유리창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의자에 또 강대상의 피아노 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니고 뭐 완벽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거가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텅 빈 것이 되고 다 아름답게 없어집니다. 이럴 때는 도둑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 쫓겨나고 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쓸만한 거 전부 가져가고 쓸모없는 것도 전부 다 부숴버리고 물 끊지고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되는 이 텅 빈 것,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 되고 흑암이라는 건 깜깜한 거예요. 앞이 캄캄하다 뭐 그런 얘기죠. 아름다운 전부 다 망가진 것은요 불빛도 다 없습니다.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물로 그냥 확 끈적 버리는 거예요. 확 끈적. 이런 네 가지 단어로다가 사탄 마귀가 지나간 자리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6일 동안 그 모두 정리해 나가시는데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무엇을 통치한 걸까요? 무엇을 정리하신 걸까요? 흑암을 정리하시고 빛이 있으라 깜깜한 뭔가 손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빛을 만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을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을 더 남겨두고 한 무더기 물을 저 하늘 선반에다 올려놨습니다. 뭐를 통치하시는 걸까요? 수면을 통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구절부터 보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들로 나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전부 아래로 몰려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뭘 통치하는 걸까요?
수면을 통치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뒤로 보니까 땅은 풀 맺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공허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거기에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고 과일나무가 있고 이래서 그렇게 공허를 통치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면 광명체를 만들어 가지고 흑암을 구체적으로 통치하십니다. 밤과 낮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사시와 날짜와 계절과 일년 연하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또 계절을 또 이렇게 하게 하셨다. 여기서 계절이라는 거는 특별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에드를 말하냐? 요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에드가 뭐냐면 모에딤이라고 합니다. 모에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날을 정하신다. 그 모에딤. 그리고 이제 봄철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십절을 그다음에 50일 지나면은 오순절을 정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을철은 나팔절과 또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거기 30절 중에 거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1년 3차례 남자들은 나서 나를 구하라. 빈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동안 주었던 물건 중에서 금 얻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만나도록 해. 그래서 1년에 3차례 나와서 일곱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했는가? 뭘 보고 하는가? 그때 하나님이 정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자는 날짜와 장소를 보고 거기에 나와서 1년 3차례 만나는 모에딘 계절.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고난주간부터 시작되는 종려절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가을철에는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약간 대치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든 사람과 또 천지만물이 다 떨어지도록 사탄 마귀와서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그것을 하나님이 정리정돈하시고 이렇게 만나는 장소와 시간도 정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회복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면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안으로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쉬는 겁니까?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쉬는 거다. 우리가 다 안식하는 하나님 안식으로 와서 안식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생각을 바꿔보면요. 명절에 자식들이 부모 집에 온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부모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품 안에 와서 쉰다. 안식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철이 든 자식들은요. 부모님 앞에 오면 누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부모님이 편안해집니다.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잘 되는데 한 아들은 영 사업이 안 돼. 전화를 해서 어머니 이번에는 집에 못 가겠어요. 왜 그러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알죠? 아 얘가 이게 잘 안 풀리는구나. 그러면 두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잡수세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은 불편해. 왜 그럴까요? 아는 자식 때문에 작은 자식 때문에 예? 두 아들이 와있어도 열 아들이 와있어도 하나가 안 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걱정도 해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안식하는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나의 약점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내게 힘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이기게 됐으니 정말 감사해요. 내 마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안 편안하게 쉬고 편안한 한자에 숨쉴 시기입니다. 편안하게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숨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결석하자고 다 나오면 누가 기쁠까요? 첫째로 목사님이라. 누가?
목사님.
목사님이 기쁘죠. 그렇지. 할렐루야. 저는 가끔마다 답을 일러줘요. 그러니까 얼른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이 기쁘죠. 저도 보면 어떤 날 보면 설교 준비해가지고 누구를 생각하고 설교하는 건 아닌데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나? 아, 이 설교 듣는 누가 정말 문제를 해결받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 만든 건 아닌데 또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 마음에는 그 생각이 나는 이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 주위에 그 사람 맞아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게. 그 이상한 일이에요. 누가 보시면 뭐 설교문을 미리 보고서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목요일날 저녁까지 설교를 받았고 금요일날 새벽이나 토요일날 새벽에 늦으면 주일날 새벽에도 예고편을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는 이런 내용이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에게 예고편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시간에 한 시간 돌 얘기하는데 그 듣고서는 사람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더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주일날에 하지 못하는 깊은 얘기들을 이제 그 설교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빠지는 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거는 말이죠. 어떤 이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가 빠지는 경우예요. 안식을 못하죠. 목사가 아, 그 사람이 나와서 죽을 뻔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진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도 편안해 쉬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도록 내가 할 일을 하고 또 누가 빠지라는 안 돼 안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래서 같이 붙들어 앉혀놓고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편히 숨을 쉬시는 안식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오면 그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이렇게 어지럽힌 사탄 마귀를 정리정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시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늘과 땅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느 가정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이게 성경은 말이죠. 공식의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입니다. 공식 방정식 공식같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이해하고 나서 이 말씀을 딱 어느 가정에다 대입해보면요. 그 가정의 문제가 확실히 드러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실마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쭉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그 가정에 어떤 사탄마귀의 역사냐 버리는 말이죠. 한순간에 군가로 집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마귀가 콩가루 집안 만들고 나면요 이 중에 하나에 딱 걸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께 막 대드립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둘째는 왜 형만 줍니까? 내게는 더 안 줍니까? 형과 똑같이 나눠주세요. 딸도 얘기합니다. 요즘엔 딸과 아들이 똑같다는데 똑같이 주세요. 자 여러분 뭐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혼돈이 혼돈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인지 자식이 위인지 큰아들이 위인지 막내가 위인지 이게 막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없나 보네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 듣지도 못했지요. 아 요즘에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일 많이 겪습니다. 저희 집안도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도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집안이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할머니 계셨고 밑으로는 사형제였어요. 정말 동네에서는 저 집은 정말 교회 다니고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돌아가시는 과정에서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나눠지는데요. 누이가 삐지지요. 어? 또 큰형님이 큰형수가 삐지지요. 둘째가 섭섭해하지요. 저까지 그러면 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사랑했습니다. 저한테는 뭐 저희 집안이 크게 큰 재산 있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너한테는 밭을 하나 주겠다 그랬더니 그 밭을 제가 개척한다 그랬더니 네 유산은 이걸로 끝이다 그랬더니 그거 팔아가지고 개척시켜줬어요.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그렇게 개척하고 예배당 짓고 싶으니까 너 가서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되게 한 지금부터 한 26년 전에 4천만 원을 줘가지고 제가 전세로 넣어가지고서 예배당을 아버지 이름으로 헌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판식 하고 이제 예배당을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참 기쁨이 충만합니다. 없어도 충만한데요. 정말 그러는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막 그거 뭐 저희 집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말 잘 해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해보게 잘 됐어요. 지금은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있지만 모여가지고 형제들이 너무 행복하게 지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조그만 또 자산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형한테 아버님이 야 쟤한테 줬다가 다 헌금해서 아주 알고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쟤한테 알리지 말고 가졌다가 아주 위태로울 때 쟤한테 이거 네 재산이라고 주라. 그런 재산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그거다가 또 양보했죠. 입이 만큼 나와있는 누이한테 이거 아버지가 누이 주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라고. 그랬더니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가서 또 제게도라고 이렇게 나누고 하더니 또 화해가 됐어요. 근데 저야 이제 목사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저희 성도들도 보면은 편안한 집안이요. 어르신이 한번 탁 돌아가시면서 뭐 증여가 된다든지 상속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집안이 혼돈스러워져요. 위가 어딘지 아래가 어딘지 막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텅 빈 아름다운 그 가정의 전통들은요 다 무너져 버리고요 완전히 콩가루가 돼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그 가정의 전통이 뭐만을 뱉는 거야? 없어져 버려요. 앞길이 가만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 가정이 말이죠. 사탄 마귀가 딱 붙어가지고 물질로 치든지 질병으로 치든지 뭐하면요 하나만 무너지고 뭐 어떤 집안 이렇게 어떤 집안은 저렇게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저희 동네는 이제 그 강원도 지역이라서 산삼이나 산삼 아시죠? 산삼이 나오는데 산삼을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돈이 지나면서 애들한테 먹이면 건강하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의 다 먹입니다. 거의 다 먹이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조그만 걸 먹여서 성냥개비보다 조금 그런 걸 먹이는데 어떤 애들은 막 그냥 굉장히 건강하게 대부분 건강하게 자라요. 막 손이 따끈따끈하고요. 발도 따끈따끈하고 아주 산삼 먹은 애들은요.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애들이 말이죠. 까딱 잘못하면 머리가 좀 잘못해요. 좀 잘못해가지고 평생을 좀 정신지체로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지금 저희 동네 앞뒤 유해가지고 서너 명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려는 그런 열정 가운데서 욕심인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탁 무너지는 날에는 이런 것이 탁 찾아옵니다. 무너지는 거죠. 다 건강이 무너지고 머리가 다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또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잘했는데 사람이 그만 너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볼 때 그것이 물론 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작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조상들이 말이죠. 귀신 섬기고 막 그냥 무당 따라다니고 막 너무너무 조상을 그냥 하나님과 섬기다 보니까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딱 들타면 말이죠.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말이죠.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냥 천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그런 일들이 저 사람 머리 좋았어 이렇게 됐고 저 사람 산산 먹어 이렇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잘 나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정이나 한 교회도 마찬가지, 한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입니까? 주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선 몸소 피로 갖추고 십자가 달려 세우시고 세우는 공동체인데 말이죠. 거기에 사탄마귀가 딱 들어갔더래 말이죠. 완전히 콩깍지 목사 아 저도 한번 큰일 날 뻔했어요. 사탄이 교회 역사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막 그러는 가운데서 막 혼돈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위인지 도대체 교회 지휘관이 누군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어떤 선교회가 또 교회 안에 어떤 선교회가 뭐 네가 위다 내가 위다 그러면 누가 나이가 많냐고 누가 교회 오래다 했나 어? 이런 것 따지다 보면요 완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저런 것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말이죠. 개인과 교회와 가정 어느 공동체든지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통치해 나가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문제만 우리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정말 중요한 진리의 책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문제만 다 드러내놓고 끝!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중요한 것은 해결점을 찾고 찾아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네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드려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도 우리에게 방법만 일러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죠. 말을 할 때 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말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듣고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기 자원.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나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다가 괜히 한 사람 들고 쳤다가는 또 그 사람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옆에 사람과 시험 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전체 설교하고 나면 각자가 아 나는 저기에 해당되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거 못 보는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나는 어디 쪽에 해당되는가 봐야 돼요.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얘기할 때 그거를 붙들고 그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야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 받으셔가지고 내게 병나면 안수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날 찌어다르면 할렐루야 병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정말 훌륭하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원하시죠? 네, 그것도 원하십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목사의 해야 할 일이고 그건 해야 할 일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자원이 왕성하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군데 이제 이렇게 저는 한 군데 집회하고도 힘든 사람인데 몇 군데 이렇게 집회 걸려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상의를 했어요. 아, 이런 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집회 걸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몇 군데 집회가 열렸는데 내가 이제 17년 동안 교회에서 홍천에 가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 안식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내가 안식년 겸 집회도 하고 쉬는 날은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 달 동안 있다 오겠다 그랬더니 장모님과 여러 그 기획위원들이 아유 그렇게 다녀오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아주 용단을 내려가지고 왔습니다. 용단을 내려갔는데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번에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정말 다루는 그런 교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정말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때로는 기도해서 병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을 따라가서 하다 보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보람인데 목사님 만나지 않았더라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집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정말 변화 많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자는요 돈이나 명예나 그런 거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하고는 기술자입니다.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포기하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뒤늦게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저희 집사람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인천 기독병원에 간호사 오랫동안 있고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수강을 하고 간호사입니다. 그렇지만 다 내려놓고 목회자 뭐 돈으로 따진다 명예로 따진다 이러면 뭐 비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보람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참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집이 새로워졌어요. 그 말이 얼마나 인생에 보람이 있는지요. 정말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천만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허감과 눌르다 뒤덮여 있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기적 아니겠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나 직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존경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계약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하신 그러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쟁과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과 혼란 상처에는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희 집사람 여기 앉았는데 무슨 문제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여보 함께 힘을 합해서 이깁시다. 그런 게 아니라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제가 해결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형제님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집사님 아내가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따로 떨어져 앉으셨습니까? 여기 아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어요? 집사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보 같이 가서 합시다. 그럽니까? 여보 당신 집에 있어. 내가 가서 아주
요겁니까? 왜 손보라 그 뜻이 뭡니까? 뭐, 뭐 야구 감독이 사회라는 말이지? 뭐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신부로 삼으시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제 우리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분 가만히 있게 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나는 내 자원으로 많이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많이 사는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첫째로 기도해요. 기도. 교회에서 하는 건 뭐 목사님들에게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세 번을 기도하세요. 하루에 세 번 기도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해 뜨는 시간 뭐 언제든지 좋아요. 해 뜨는 시간 정오에 그리고 저녁 희지는 시간을 통해서 세 번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 번을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아시죠? 다니엘.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기로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기로 모함하고 덫을 쳐놨는데 거기에 자기 걸렸어요. 그걸 알고도 집에 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문을 열고 몇 번을? 세 번씩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들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 그랬어요. 역시 그들도 제3시, 6시, 9시 그렇게 3시간 터오르다가 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언제부터 되냐 하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거기에 제사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가. 제사의 종류 다섯 가지, 제사의 방법 다섯 가지, 어떻게 제사되는가에 대해서 7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요 중요한 부분에서 이 제사가 나오는데 요 제사가 다섯 가지인데 그거 보면 속 죄제 그다음에 속 소제 번제도 속 죄제 속 건제 번제 소제 번제 소제 속 죄제 속 건제 그다음에 화목제 여기 이제 화목제 자 이렇게 다 같이 번제, 소제, 화목제 요 세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것은 해가 떨어지는 하루가 시작되는 해가 지는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양을 잡아 바치라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와 소, 비둘기를 잡아 바치라.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 해가 떠오르는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점심때에 이렇게 인간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짓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우러진다. 제사장과 목회자와 관계가 어우러진 형제끼리 이웃지간의 관계가 어우러진 사람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번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이것은 전부 다 짐승으로 드리고 소제만 곡식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와 속죄제와 속번제는 요거는 죄를 지었을 때 요거는 거룩한 성물과 또 알고 있는 죄를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발견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드리는 건데 요거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건 요거 이제 살짝 지우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말이죠.
요거는 저녁에, 요거는 점심, 아침에, 요거는 점심에 이렇게 하루에 세 번을 내리는데 이것을 예, 기원전 BC 586년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가면서부터 사람들은 랍비가 정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한 시간으로 정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를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저녁에는 죄를 회개하는, 아침에는 감사에, 점심에는 화목제에 인간관계 회복을 해서 드리도록 결정을 해냈습니다. 랍비가 결정 내림으로 바벨론 그 탈무대에서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돼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친구들은 하루에 세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거 아니죠?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살아. 머리털을 가난 눈썹 하나 그르지 않고 살아. 그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하루에 세 번씩 죽을 줄 알고도 감사의 제사를 하루에 세 번을 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시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민족이 죽게 된 상황에서 그들은 금식을 하며 기도하지만 그들의 영성, 그들의 전통은 하루에 세 번 이 제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이 통해서 온 민족이 하만과 그 가족을 다 죽이고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몇 번 얘기했어요? 세 번. 꼭 이거는 아니지만 하루 세 기도를 얘기할 때는 세 번을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보면 세 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이렇게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거는 토라의 예언서에 또 성문서에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고 서신서에 나오고 묵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덩어리 일곱 덩어리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씩 쭉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건요, 이거는 문제 실마리를 푸는 매우 중요한 마스터 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하고 약속합시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시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시다.
아유, 목사님이 부흥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씩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큰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삶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법을 특별히 훈련받는 기간이 부흥의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아유 나는 세 번은 못합니다. 한 시간씩 어떻게 세 번 합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주님께 소원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꼭 세 번, 꼭 한 시간씩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안 내려다가 저 쌍둥이 빌딩 무너진 데를 가서 오는 날 구경했습니다. 박물관 쫙 들어봤어요. 정말 마음이 미어집니다. 네? 저 이스라엘 갈 때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픈데 여기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큰 아픔들이 전쟁이 말에 밀려고 이렇게 이 새로운 신세대는 지금 테러가 계속 곳곳에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 테러 일으키는 자들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일으키는데 말이죠.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슬람 주의자들이 더 이상 테러 일으키지 못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저렇게 테러 일으키는 자들 막 기도하는데요. 그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요. 들었어요. 근데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한다더니 몰려온다.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그들은 다섯 번을 기도해요. 다섯 번을.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에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죠. 예수님 재림하게 기다리죠.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이웃들도 자녀들 다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원하죠. 원해요 안 원해요? 하루에 세 번 다섯 번 기도하는 자들이 와가지고요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있어요. 세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요 사탄마귀 탁 쳐들어와요. 혼돈과 공허와 도대체 질서가 무너지고 이걸 자녀들이 막으라 하면 이걸 어떻게 때려잡아 말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혼돈과 공허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것은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 아니 목사님들 뭐 그냥 설교만 하면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그냥 목사들이 허비 좋아서 설교 시간 할 말 없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스터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자원이에요. 하나님 주신 자원.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말씀이 말씀. 말씀인데 아유 말씀도 목사님들 말씀은 다 그거지.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저희 교회는요. 말씀을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설교도 하죠. 설교도 하는데 시편을 많이 요기합니다. 시편. 제가 어느 해 이런저런 걸 한 해 몇 가지를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교를 막 해서 시편에 대한 설교를 막 하고 야 이거 외워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말 얼마나 외우는지 말이죠. 외워야 되겠다. 외우면.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그렇게 시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편을 외우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이제 애가 낳는 애를 낳는 거야. 애가 나오질 않아. 난산이야 난산. 그래서 막 산파가 마이를 쓰고 또 산모는 막 길을 써도 안 나오는 거야. 애가. 그래서 그 산파가 신랑을 불렀어요. 빨리 친구들 불러가지고 열 명이 모여서 시편을 외우면 금방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런 믿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회당에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여보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열 명을 데려가서 막 기도하다가 여보게들 우리 한 시간 기도했으니까 가봅시다. 와보니까 애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요 씻어가지고 정말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막 아빠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막 기뻐하고 막 이건 당신들이 아빠가 친구 들어가서 위로 저 시편을 외워가지고 시편의 기적이 일어났다 막 좋아. 조금 이따 그렇게 축하하다 보니까 응애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야 시편의 기적입니다. 씻어가지고 또 축하한다고 애 아빠한테 안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시편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 나왔어요. 이 애기 아빠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차 밤으로 막 뛰어가면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여보게들 그만해요 그만해요. 애를 시편을 외우는데 계속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외우면 기적이 난다는 그런 신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여기 시편을 외우면서 생명과 관계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독일에서 공부한 김요석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저 전남 영암에 가서 나환자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그러면서 이게 김요석 선교사.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조직 신학 교수가 히브리 말을 잘하더래요. 그런데 왜 조직 신학 교수가 더군다나 독일 사람이 그 나이는 독일 유대인들을 비호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대학생 시절에 룸메이트로다가 유대인이 하나 왔는데 뭐 힘들면 누워가지고 뭐 중얼중얼중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아 이거 히브리 말로다가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이로다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시편 23편을 떠듬거리고 세우다가 하도 하니까 이제 좀 심심하면 둘이 누워가지고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같이 시편 23편을 외웠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기울면서 하루 보니까는 학교 운동장에 군인차가 와서 유태인들을 학생들 골라서 싣고서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친구를 부릅니다. 룸메이트를 부르는데 어느 참 그 차 뒤에 그 군인차 포장을 펼치고 친구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시편을 외웁니다. 시편 23편을 이제 외웁니다. 여호와 로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도 같이 막 외우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부르던 그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전쟁 아직 힘으로 가지고 거기는 대학생들 다 잡혀갔어요. 이 친구도 잡혀가가지고 이제 전쟁도 해갔는데 러시아 군인에게 잡혔습니다. 러시아 군인에게 잡혔는데 사령관이 진짜 독일인과 다른 폴란드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독일복 군복을 입었더라 다 그냥 분리해내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 직결 체험을 이제 하는 마당에 이 사람을 딱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이제 분리해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분리되면서 사령관이 내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해봐라. 그랬더니 턱 차려서 그 사령관을 보고서 시편 23편을 읽는 겁니다. 여호와 로일로 엑사함 하면서 이제 쭉 읽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을 외우는데 말이죠. 사령관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일어나더니 같이 차렷하고서 2절부터 같이 외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다. 그 친구가 살아왔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있는데 다 외우면 사령관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은 악마의 제목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 백성이니 저 사람은 살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할렐루야 같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그러면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그래도 그분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조직신학 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생명을 구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행운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재수가 좋아.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그런 생명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위급한 때에 말이죠. 위급한 때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확실한 대가가 지불돼요. 저희 아버님도 시편을 외운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다가 6.25 전쟁에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수색대 가장 전방에 수색대에서 통신병 전선을 끌고 맨 수색대 앞에 가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전쟁을 마쳤어요. 전쟁을 마쳤는데 한 달 정도 돼가지고 보면은 중대원들 다 바뀌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얼마 있으면 나도 바뀌고 다 바뀐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경험자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눌러가지고 거기 수색대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 그런 얘기하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살아나왔는가.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고백하고 돌아가시는데요. 한 6개월 동안 참 믿으셨습니다. 잘 믿고 하루에 세 번씩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고백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전쟁터에서 내가 귀신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는 시집 오자마자 남편이 전쟁터가 남편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새댁이니까 신랑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희 큰어머니와 둘이서 큰 교회를 공동면이 지나서 큰 교회를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순대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모든 정말 사단병명이 다 죽어가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말씀. 저희 교회에서 그 시편을 이렇게 외우는데 지금은 이제 한 7년 정도 외우면서 이제 한 12개, 14개 정도 외웁니다. 시편 14편을 외우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분들도 외워요. 뭐 80 가까이 되신 분들도요. 지금 한 14개, 16개 외우는 사람들이 지금 63세 되신 권사님 한 분은
지금 19개를 그 외에도 뭐 외우는 거 많아요. 저희 교회는 감리의 신앙고백 같은 거 막 8개 항목을 하고 쫙 예배 시간 많았는데 다 외우고 아저들 막 외우는 바람이 불었어요. 성경 외우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외우면은 외우는 가운데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첫 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목사가 외우라는 선제가 이제 많이 외우고 있는데 막 시공을 보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권사님과 중에서 지금 여성교회장 되시고 남편도 권사님이신데 두 분이 임플란트를 하러 이제 병원에 가서 하는데 남편 이걸 뚫다가 말 그날에 이제 이 잇몸을 뚫는 날이야. 뚫는 날. 아내는 뚫고 나와 계시는데 남편 이를 뚫는 말에서 악 소리가 난 거예요. 얼른 모시고 막 의사가 막 허둥대면서 2층에 정형외과 내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칼날이 말이죠 빠져가지고 여기에 내려갔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요 이 잇몸 뚫는 칼날이 여기 내려가서 이 큰일 난 거예요. 의사가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칼날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딴 데 찌르고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또 옆으로 내려가는 날에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 날이 위로 서가지고 끝에까지 예? 이렇게 내려가서 마지막까지 나와야 되는데 안전하게 이게 의사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 그래서 집에 가서 제발 편안히 계시면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빨리 와라 빨리 응급실로 와라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요 이분은 또 대장 길이가 30cm 이상 길인데 다른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대장 내시경 할 때 그걸 알게 됐는데 대장이 굳이 긴 거예요. 그래서 3일 되는 날 저녁에 나왔어요. 아무런 이상 없이. 제가 그래서 주일날 가져오라 했어요. 가져오라 해서 한번 교인들한테 이게 이 권사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설교지 원고를 보고 이렇게 싹 꺼봤어요. 이게요. 싹 나가더라고요. 싹 나가요. 야 이렇게 종이를 들고서 이렇게 하는데요. 싹 나가요. 그 길이가 꽤 길어요. 한 3cm 더 되는 것 같아요. 아, 놀랍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빠져가지고 말이 입 넘어갔는지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교회가 막 그냥 열심히 해요. 야 저분은 3일 동안 두 내외가 앉아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냥 시편만 들이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시편이 오면 기적이 나니까 외워라. 밤마다 외워라. 그래가지고 아무런 상관 없이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8년 됐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차원을 통해서 말씀 배우는 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는 거 목사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의 교육을 받아서 외우세요. 목사님이 시편 설교하면 이제 이거 외워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뭐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상고리지만 청년들이 한 12명, 14명 됩니다. 나 청년들이 얼마나 자유롭는지요. 다른 데는 청년들이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다 그래요. 제일 무서운 사모님이 담당 선생님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 토요일 날 저녁에 모이면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합니다. 다 가서 14명 쫙 써가지고 우리 교회가 본인 돼가지고 탁 써가지고 한 사람이 몇 장이 뭔지도 이제 저 안에 헷갈려가지고 앞 사람이 한 구절을 쫙 합니다. 그러면 그 뒤는 이제 전부 다 쫙 청년들이요. 정말 아름답게 커가는 거예요. 직장 다 잡고 아름답게 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직장 없는 애들은 또 다 면허증 저 따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외우면서 한 가지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가.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에 올 봄에 80세가 되신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작년 봄에 이렇게 성경을 쓰고 싶다더라. 내가 자꾸 머리에 나빠가지고 외우고 자꾸만 잊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자꾸 하라니까 시편을 쓰고 싶대요. 그 창고지에다가 말이죠. 부패로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쓰니까 다 쓴 거야. 아, 이게 되게 쉽네. 그랬더니 창세기 써볼까? 창세기 써. 그런 창세기 쓰는 동안에 이제 저희 집에 급한 전화가 왔어요. 혈뇨가 나고 혈뇨 막 변기 안에 막 그냥 피가 막 그냥 소변 볼 때마다 막 나오는데 아 우리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게 왜 이런지 그래서 이제 원주기독병원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데 원주기독병원이에요. 거기 가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했더니 방광화 말리기입니다. 방광화 말리기. 그래서 이런 중요한 중대한 병원 이렇게 좋은 병원에도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을 추천해줘가지고 거기로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검사를 보니까 역시 방광화 말리기입니다. 그때가 이제 6월 초에 신단을 내리기를 12시간 수술을 해가지고 방광화 척출해내고 옆에서 팩을 차려보다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일 유명하던 최암기 의사한테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제 수술 날짜가 돼가지고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메르스가 옵니다. 메르스가. 제가 이제 그 가슴 나기에 집에 가서 기도해드렸죠. 며칠 있다 수술하면 내가 또 가서 신방에서 기도해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가시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붙여줘가지고 낫게 해주시고 치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봤는데 그분이요. 가고 나서 금방 그 다음날 온 거예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거기 메르스가 와가지고요. 다 집이 가라앉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옵니까? 말기암 환자니까 다들 전이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기도해드렸습니다. 전이 되지 못하고 막 그냥 다 치료되게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심시켜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면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뚝 닫고 지인데 거기 상처 아무로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집사님 집에 가서 계시라고 하나님이 다 방광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계시라고. 제가 이제 무슨 뭘 보고 얘기한 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안심시켜드리려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또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누가 집에 가셔서 하나님 하실지 보냈어요. 기도해 보냈더니 그분이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시편을 쓴다. 보건소에 전화가지고 당신 부부는 절대로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동네 사람들도 그 집을 보면서 막 또 그런 게 있어요. 저 집에 사람 나오면 우리도 메르스 걸리니까 나오지 말라고 막 서로도 해가지고 상처도 되고 그러는데 그분이 상처가 전혀 안 된 거야. 왜냐하면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매일 시편을 쓴 거야. 창세기 쓰고 출애굽기 레위기 중간중간 주일 들어오면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아 어디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집에서 그냥 계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아 알았습니다. 뭐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저희 번째 교회 안 나갈게요. 그렇게 그런 줄 아세요? 미리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두 달을 지냈어요. 두 달. 메르스가 나가고 이제 오시라고. 메르스가 갔으니까 이제 수술해야 될 테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와서 내시경을 해가지고 얼마나 더 진행이 됐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병원 간호사실에서 의사하고 간호사들하고 가면서 이 할아버지가 농담을 잘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글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암을 고친대요. 글쎄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다들 진짜 빵 터져 웃은 거예요. 막 배꼽을 잡고 웃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그 내시경 오는 데 들어가서 내시경을 한 거예요. 한참에서도 이걸 안 꺼내는 아 왜 이렇게 안 꺼내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의사가 야 이게 나 어디 갔지? 이게 나 어디 갔지?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 어디 갔지? 진짜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술 안 받고 끝났습니다. 그분이 집에 오시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한 대로 됐어요. 뭔데요? 다 없어졌어요. 그냥 뺑뺑 눌러 암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방광을 조치를 내야만 되는 그런 환자가 말이죠.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그분은 8월 중순에 이제 그걸 그렇게 발견하고 나머지 남은 거를 이제 건강한 몸으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시편을 써 12월 말까지 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막 그냥 창고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조그만 데 좀에다 써도 좋을 텐데 그냥 거기다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병마다 쭉 걸어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남성교회 회원들 오라 해가지고 막 할아버지도 쭉 앉혀놓고 저희 교회 80세 이상이 23명입니다. 다 불러놓고 막 할머니들 다 불러놓고 막 잔치를 하고 막 교회에서 막 떡을 해가지고 또 한 말만 해도 되는데 두 말을 해야 된다. 두 말을 해가지고 막 교인도 다 먹고 올 봄에는 또 팔순잔치라고 또 동네 설 거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야 교회에서 팔순잔치 해먹자. 그래서 교회에서 팔순잔치 해가지고 해먹고 부럽죠. 여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주일날마다 떡 해먹고 잔치하고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다 병원 다 의사들 다 사시고 약사들 다 사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사탄마귀가 탁 틈타들어 와가지고 말이죠. 혼돈과 공허와 허감과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수면으로 뒤덮인 삶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다가 완전히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인생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얘기하면요 오늘 밤 다 해요. 다 가도 다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까지 얘기하면 정말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이 사탄 마귀를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 돼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을 단단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원들이 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중요한 무기입니다. 사랑의 무기. 이거는 아무리 세게 써도 누가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계시는데 남편이 많이 사랑해 준다고 한다면 좋아하시거든요. No thank you. 그럽니까? No thank you입니까? 아니죠. 사랑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더라도 말이 아까운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줘도요, 관심 가지고 또 이렇게 베풀어줘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보면 감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입에 땡큐가 많이 붙어있어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애기 엄마가 타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내리면서 제가 문을 살짝 잡아줬습니다. 그만큼 잡아줬더니요.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온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그냥 아주 그냥 즉시 순간순간 표현하는데요. 이야 참 이 감사가 충만한 동네 사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막 베푸는 거예요. 관심 쏟아주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 봐주고 전화해주고 그러면 찾아가 보고 또 전화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전화해주고 그러면 귀찮아 그만 전화해.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열 번 전화했는데요. 너무 고맙지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은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바꿔서 끝. 너만 바꾸면 끝.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많이 받았으니 우리가 나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더 이상 길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해서 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입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니 말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방입니다. 말짱방이 오는 거예요. 네? 말짱방이 뭡니까? 말짱방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끌고 물까지 갔어요. 먹어. 안 먹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은 더 이상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물가에 끌려가면 얼른 먹는 거죠. 끌고 나온 것을 이거 먹으라는 건데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말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사탄마귀의 공격과 해코지 않은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갑상선암이 퍼져가지고요. 퍼져가지고 흉골, 여 앞에 있는 흉골에 아주 너무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 게다가 갈비뼈, 폐, 척추, 방광까지 이게 아주 충만한 거야. 암이 충만해, 암이. 그래가지고 암 치료를 해보니까 수치로다가 7200이래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7200인데 그분이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왔어요. 수술 받았는데 이 흉골뼈는 너무 저기 심해서 이거는 드러내고 인공뼈를 놓고 갑상선 양쪽은 다 드러내고 나머지는 방사선으로 잡는다. 그게 이제 그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해서 처방을 이제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걸 8시간 만에 수술해가지고 흉골뼈를 갈아놨어요. 다 빼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갔는데 11시 반입니다. 그래서 텔레비 소리도 안 나고 뭐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 뭐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천정만 바라보고 그때 설교가 팍또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천정만 보고 일주일이나 한 달 살다가 천정만 바라보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천정만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외우고 있던 거를 다시 외우지 않으면 설교를 뭐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릴 겁니다. 귀 빨아서 되지 말고 그때 하나님 말씀 계속 외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 설교가 탁 들어오면서 생각나면서 하는 얘기가 아 몇 년 전에 설교하신 그 천정만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더니 내게 돌아오구나.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그냥 시편을 그냥 계속 외웠고요. 밤 11시 반부터 계속 외웠는데요. 아침이 돼서 의사가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얼굴 회복이 좋네. 일반 병실로 옮겨. 일반 병실에 갔는데 아침이 지나서 점심때쯤 되는데 힘이 생긴대요. 화장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퇴원하고 회복되기까지 무통제도 안 맞고 항생제도 안 맞고 링겔이랑 한 방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왜 안 맞았냐 하더니 안 맞은 걸 내가 다 알았냐고 그랬거든. 그래서 아니 무통제는 애기 낳는 사람도 맞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맞았냐고 그랬더니 그걸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아프지 않느냐고 하더니 왜 안 아파요? 어떻게 이겼냐고. 시편을 외우니까 견딜만 하더래요. 계속 시편을 외워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럽니다. 저는 그걸 전에 잘못 알고 설교했다가 유대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 그 뜻이구나 그게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론 고통을 겪으셨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옛날에 장절, 몇장 몇절 이런 게 없을 때 앞에 있는 선생님이 앞구절 훑어막 하면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 다 그걸 한 번에 보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편 21편에 보면 20편 1절에 19절에 엘리엘이 남아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다윗이 노래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메시아의 죽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변에는 개들이 둘러쌌고 이방인들이 둘러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어떤 죽음을 경험할 줄 것인가에 대해서 있는데 그거를 십자가 위에서 시편을 외운 거예요. 시편을 외우면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로마 군인들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계약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안타깝게 생각하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엘리엘이 나와서 왔다니 하면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20편을 다 외운 건데 거기다가 20편을 또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 앞두막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20편을 외우면서 다 이걸로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0편 외우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신 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마지막에 언젠가는 천장만 보고 있을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시편을 외우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든지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TV 보고 어떻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얌박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도 마지막에 내가 그동안 외웠던 하나님 말씀을 외워요. 외우면서 마지막을 맞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17년 동안 있는데요. 정말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건 참 많아요. 한 10년 동안 갔다 정말 큰 고통 겪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 자기 자원이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또 원수 같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원이야. 이런 건 다 이거 쓸데없는 것들이야.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이걸로 이렇게 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게 속에 있어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하는데 계속 눈에 가시같이 계속 또 시비 걸고 또 덫을 놓고 기다렸다가 또 조금만 못 보이면 덤비고 목사가 강제권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목사한테 야 딤비도 목사한테 뭐라고 못해요. 그럼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런 말이지. 근데요 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혈기. 제가 제일 약한 게 혈기예요. 혈기. 한 번은 어떤 친구가 계속 술 처먹고 댕겨가지고 그 처먹은 거예요. 떠다 밀었더니 넘어지더니 넘어져도 일어나면서 야 이 목사 엑시엑시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순간 못 참아요. 순간 못 참아요. 야 누가 목사한테 엑시엑시냐 걷어찼어요. 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순간 죽어가지고 순간 죽어가지고 머리에서 눈앞에 야 20년 목회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 귀에서 피가 쫙 나가지고 땅에 쫙 퍼지고요. 입술이 시커매지고요. 눈이 쫙 돌아가가지고 얼굴이 금방 꺼매집니다. 순식간에 불과 10초 막 피가 쫙 나오는데 벌써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야 이거 한 방이 목회를 끝내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혈기 아 이게 저 그래서 제가 순간 여보 살려봐. 그들 집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살렸어요. 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지요. 감옥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요 목사 끝입니다. 교통사고 건축법 외에는 교회에서 예배가 많이 쉬니까 건축법에 많이 걸려 목사들이 또 목사들이 다 성도들 모시고 다니느라고 교통사고 많이 내거든요. 그거는 봐줘요 교단에서. 그런데요 저도 차가지고 죽인 거는요 안 봐줘요. 아 여기서 끝나는 걸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와서 기도하면서 살렸어요. 한 20분 동안 앰뷸런스 갖고 갔는데 제가 뒤를 쫓아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서 저를 끝낼 겁니까? 살려주세요. 시편을 외웠어요. 막 가면서 막 외웠어요. 시편 122편을 외우면서 막 121편을 외우면서 다정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인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다. 제가 거기서 우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쫓아갑니다. 20분 정도 집사람의 앰뷸런스 쫓아가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숨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또 이 사람이 또 덤빌까 걱정돼가지고 후유증이었는데 그렇게 듣는 거 어떡합니까? 그게 또 걱정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에 10만원을 갔어요. 그날에 저도 맡겨놓고 병원에 맡겨놓고 그 다음날 10만원을 갔는데요. 그 부부가 앉아서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와. 그래서 나오더라고. 이렇게 쫓아와요. 아주 한적한 거야. 가는 수치 좀 좋은데
저희도 주사무소도 뒤통수 한번 쓰나.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대 가가지고 이제 앉아. 그랬더니 괜찮아? 괜찮대. 밥 먹었어? 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혈만 있는데요. 아, 이게 드디어 허는구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집사람이 누가 목사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냐고. 그래서 제가 허락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끔 가다 수쳐먹으면 교회로 와요. 와가지고 배를 누르고서 형님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차 한잔 주고 얘기 들어보면 또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해요. 또 그리고 또 이제 교회는 안 나와요. 한마음도 터지더니 안 나와. 그 뭐 목사한테 빌려고 나왔는지 큰 먹어도 터지도 안 나오는데 술만 먹으면 가끔 가다 와요. 그랬더니 이제 형님 먼저 온다 이제 제가 기도해 주죠. 참 제가 그런 이 혈기 제 자원이 이게 아주 큰 자원이었어요. 제가 가서 그 친구 때려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다섯 번 사고쳤어요. 다섯 번. 그것도 막 제가 교회 다니니까 싸움을 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회 다니니까 꾹 참았어요. 덩치는 큰 게 꾹 참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재밌으니까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참다 못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한번 치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섯 번을 가서 다섯 번. 이 사람째 다섯 번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앞으로 내가 절대로 죽어도 내가 혈기 안 부리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친구가 형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 혈기 부릴 일은 이제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아, 정말 이런 우리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네? 자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한테만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있나요? 예? 집사님이신 거예요. 집사님한테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 집사님 있든가요? 없든가요?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요. 여러분 이제 진리를 명확한 겁니다. 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잘 써먹는지 요거를 잘 써먹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요, 자기 자원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그거는 목사님이 이제 기술적으로 일러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번에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 주로 설교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면 여러분이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원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잘 생각하고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거, 내 자원을 살려고 하는 거, 실력발휘 한번 해보려는 거, 이거 정말 아무런 소용없는 거야. 결과는요 다 지옥 가는 거야.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원은 붙들수록 강하게 붙들수록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의 연약함을 맡아달라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사랑의 성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배워주시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의 삶을 주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계획,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계획, 우리를 회복하시는 계획, 치료하시는 계획, 우리의 삶을 바르시고 강건하게 세우시는 계획, 이 어두운 세상에서 끝까지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이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쓸데없는 자기 자원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원을 부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치는 자신을 잘 전문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잘 전문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자원 주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알고 삶을 중심으로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 아버지의 수로 오는 자리에서 기도를 통하는 하는 마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삶 속에 있는 영혼의 삶을 만들어서 공포와 공포와 흥행과 공포를 높인 상탐한 삶에 그 모든 신발을 풀어가게 하시옵시고 이곳에서 원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이름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보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역사의 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육신의 삶에 영혼의 삶에 아버지의 옆에 기도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같이 교체하시고 능력하시는 하나님의 교육과 알고로 만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주셔서 선택복의 일비를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능력과 기적의 죄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어떻게 순종할 것을 마음속에 결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로운 결단도 하는 줄 압니다. 이 종이 미처 얘기하지 못한 많은 것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부터 순종하는 가운데서 또 다른 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로마련도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교회를 많은 교회들 앞에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관계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이 캄캄한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원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자원을 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이들을 온전히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유효성 집사님과